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교역국들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공정무역 차원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이 계획들이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발효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말했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관련 부처 회의에서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이미 미국 측과 소통을 개시했다면서 앞으로 발표될 조치들의 구체적 세부안과 그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유럽연합 멕시코에 이어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베트남 정부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시도 때문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북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데 대해 주요 8개국이 러시아를 퇴출시켰던 것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주요 8개국 복귀는 러시아에 대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러시아가 계속 G8에 있었더라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에 강제 합병했으며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G8에서 퇴출당해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방문 초청장을 주고받았다면서 상호 방문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정상과의 핵 군축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비핵화가 집권 2기 목표 중 하나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핵 군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가 세상을 50번, 100번 넘게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너무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며 핵무기를 더 만들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도 5에서 6년 안에 비슷한 수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 시 주석과의 양자 및 3자 대화 등을 통해 핵군축과 관련한 대화를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 모두 군비 지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 유럽연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어제 밝혔습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전 휴전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있냐며 그것은 유화책이며 결코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뒤에서 맺어진 어떤 합의도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며 어떠한 합의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그 일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13일 예정대로 내일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추가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복귀 방해 등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군사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 인도 정부가 미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올 가을을 목표로 관세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정 초안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휴일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북 간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면 향후 미북 핵 협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등 영내 동맹국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으며 홀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커 지명자와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 1기 정부 때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관리들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적 현안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북 간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면 향후 미북 협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전쟁 당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며 사실상 종전 논의 개시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에 속도를 내길 원하지만 전쟁 당사국의 철군 조건과 영토 문제 등 주요 각론을 두고 향후 팽팽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쟁 변수로 떠오른 북한군 파병 문제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내려면 협상 관여자들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군 파병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파병된 북한군 처리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소통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은 일단 파병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거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계속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좀 일정 수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일단 뭐 파병 철회하라 그런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전투의 지속 여부가 북한군 철수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협상은 전투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각자 점령한 땅을 그대로 영토로 인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 방안을 내세우며 각을 세울 경우 국지전이 지속될 수 있어 러시아의 북한 군사력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종전 협상 개시가 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종전협상 개시로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이미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추가 파병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고, 북한도 이미 많은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가 불보듯한 추가 파병이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반대 급부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 북미 대화 재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그렇죠. 예.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추가 파병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북한은 작년 10월 1만 천여 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했고,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약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 북한군 파병 문제를 놓고 미북 간에 직접 소통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런 입장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문제로 미국과 공식 협상을 할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박사는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 박사는 특히 미국과의 핵 협상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인 파병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에겐 참전의 대가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돼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철수 관련된 의제에서 그간의 어떤 북한군의 파병이라든지 희생이 있었으니 아마 러시아를 상대로 상당히 북한 당국이 어떤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전개될 미북 대화에서도 러시아의 좀 적극적인 지지와 역할을 아마 또 북한은 러시아 측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놓고 미북 간 비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협의 채널이 만들어지면 핵 협상 채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시화되면 북러 간의 군사 밀착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또 한국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협상이 진행되면서 종전이든 정전이든 일단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가시화하면, 전쟁이 한창 격화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북러 간 군사 밀착도 다소 이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포위 전략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러 밀착의 강도도 일정 부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북러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고 북러 관계가 생각보다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선 소양 돌파를 위해서는 미북 관계가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에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 박사는 북러 밀착이 조금이라도 약화될 수 있고 미북 협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진전은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등 영내 동맹국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으며 홀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국방장관은 13일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And that's why a lot of my first phone calls as Secretary of Defense were to Pacific allies, to Australia, to Japan, to South Korea, to the Philippines, and others, and will
텍사스 국방장관은 이날
continue.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럽에서의 이 동맹이 중요하듯 중국의 점쟁하는 위협의 현실을 이해하는 해당 영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후첫 통화를 한 것도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의 동맹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억제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안 되며 홀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효과는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한 재정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lso makes sense comparatively and geographically for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allies in the Pacific like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nd Australia and others.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강력한 관계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대서양 및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Indo-Pacific are more and more intertwined because we know that North Korea, China are part of this and a bad deal on Ukraine.
리터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과 중국, 이란도 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강화가 미국 안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미국 북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략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미국 본토 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그레고리 기오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13일 미 본토 방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트렌드 중 첫 번째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 증대를 꼽았습니다.
First is the growing cooperation between China, Russia, North Korea, and Iran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기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의 협력 수준이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수준에 미치진 않지만 이들 국가 간의 무기, 군사, 기술 이전과 군사기지 접근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들의 협력 수준이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력 수준에 미치진 않지만 이들 국가 간의 무기, 군사기술 이전과 군사기지 접근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사령관은 또 이날 서면 보고에서 미국과 4대 주요 적국 중 한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려 하지만 서방의 쇠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키워 위기 상황에서 오판을 초래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제 비확산 체제를 무시하고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처음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9형이 고체 연료 설계로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특히 핵으로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ICBM을 둘러싼 북한 정권의 수사는 김정은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에서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하길 열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미국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 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호사령관은 김정은이 평화적 통일을 국가 목표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70년 이상의 불안한 정전 상태 후 새로운 충돌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커 지명자와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 1기 정부 때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관리들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세계적 현안을 담당하는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은 12일 상원에 보낸 인준안에서 조지아주 출신 앨리슨 후커를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 서열 3위로 전 세계 지역과 양자 정책, 국제기구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후커 정무차관 지명자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내며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국무부 정보조사국에 14년간 몸담으며 북한을 분석했습니다. 후커 지명자는 지난해 중앙일보 CSIS 토론회에서 북러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져 북한이 식량, 연료를 공급받고 군사적 위협 능력을 강화할 여력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더 기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be calling on North on China to help us with North Korea. Number one, because of the leverage issue that I just mentioned. And because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후커 지명자는 2022년 미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다루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적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비핵화를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며 비핵화에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후커 지명자는 당시 밝혔습니다. 후커 지명자와 미국 정부에서 20여 년간 함께 일했던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13일 VOA에 국무부 정무차관은 세계적인 역할을 맡는 고위급이라면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통합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it is global. It is high ranking. It's an area where policy is consolidated. And I think
그러면서 후커 지명자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일했으며 재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이번 지명을 주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준비 태세를 알리는 신호로 보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과 마주 앉는다면 후커 지명자의 대북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커 지명자의 대북 경험은 6자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접근 방식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후커 지명자 외에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 보좌관, 케빈 김 중국 조정관 겸 중국, 일본, 한국, 몽골, 타이완 담당 부차관부가 미북 정상회담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을 넘어서는 일을 할 사람들이고 특히 중국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 팀의 성공의 핵심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특사 사이의 소통과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적합한 역동성을 갖춘 적합한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보좌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국가안보부 보좌관으로 임명한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등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북 특별 부대표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주도했다며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후커는 정무차관으로서 탁월한 선택이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한국과 아시아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커는 분명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는 전 세계를 아우르겠지만 북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내 지도자들과의 좋은 관계는 미국 정부 내에서 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스 웡은 백악관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 여러 현안과 지역을 상당히 민첩하게 넘나들어야 할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잘 협력한 경험은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앨리슨 후커는 매우 유능한 한반도 전문가로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오랜 정부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후커 지명과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 보좌관이 미국이 북한과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전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후커는 국제적인 정책 포트폴리오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2018년과 2019년 있었던 미국과의 접촉을 재개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 이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강화했고 비핵화를 거부했으며 러시아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이산가족의 염원이 담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나선 데 대해 긴장 완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인권단체들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13일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시작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정세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지속적으로 긴장 완화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끌려간 오빠와 헤어진 전선복 씨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남북한 가족이 만난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만나기를 원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거절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그 희망을 거기다 걸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이제 그 일은 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포함해 한국이 만든 많은 인프라 시설을 파괴해왔다면서도 특히 이산가족 면회소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80, 90대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가족 상봉은 평생의 소망이라면서 이는 정말 중요한 인도적 인권의 문제이며 북한 정권이 한국뿐 아니라 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도 거부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truly important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ssue. And it is truly tragic.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행위는 잔인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면서 핵 프로그램이나 정치범 수용소 등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가족들이 죽기 전에 서로 만나도록 하는 문제이며 한반도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행위는 잔인하고 비열하며 큰 고통을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like the nuclear program or the political prison camps or all the other things we talk abou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is is something about letting families see each other.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 총 550억 원, 미화로 약 3,800만 달러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습니다. 완공 이후 한국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등으로 1년여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09년 9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단체 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등 총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지만 2018년 이후론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이후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과 서관,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또는 해체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측 시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 북한 인권단체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도 EU, 일본 또는 호주가 준비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요 제안국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2013에서 2014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도록 EU, 호주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정권과 무관하게 북한인권 개선과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국제 공약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여러 국내외 회의와 행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사촌 김혁 씨,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북한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 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띵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 2위로 조사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3위에 자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실시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핵무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한국을 꼽은 비율은 40.2%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미국 등 전 세계 60개국의 글로벌 전략가와 정부 민간 분야, 다국적 기구 등 전문가 357명으로 미국인의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10년 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72.8%의 이란으로 조사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4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이어 일본이 28.6%로 4위,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이 각각 14.9%와 7.9%로 5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입니다. 2024년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10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고 관측한 전문가는 25.4%였습니다. 무려 15%포인트가량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이란은 전년 대비 1%포인트가량 소폭 감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상승폭이 큰 나라는 9.3%포인트 증가한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앤더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지난해 BOA의 대담 방송인 워싱턴톡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의 핵무장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Rogue regimes from getting nuclear weapons, the next 20 may be conversations with our own allies about whether they should move down the nuclear weapons pathway. And that conversation really...
루제로 전 국장은 이 4개국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 영내 미군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은 불량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후퇴시키려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앞으로 20년은 동맹국들이 핵무장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그들과 대화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한국과는 그 대화를 막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10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자와 관련한 질문은 러시아가 25.9%로 가장 높았고 북한이 24.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5.2%와 비교하면 9%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이 밖에 12.3%의 이스라엘과 6.3%의 중국, 5.1%의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2035년에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이 공식적인 동맹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45.9%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30.7%와 모르겠다는 23.4%보다 많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당국자가 미국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네,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곳의 정보혁신실을 이끄는 캐슬린 피셔 국장이 지난 10일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North Korea is funding a significant fraction of thei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hacking systems, charging ransomware.
피셔 국장은 이날 다르파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미국 내 기관 및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수준 미달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계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미국 내 기관이나 기업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뒤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협박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탈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북한은 탈취한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해킹 활동에 대해서 부쩍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최근 존 래드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주시해야 할 나라로 꼽은 바 있는데요. 래드클리프 국장은 인준되기 전인 지난달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면서 군사 및 전략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고 부분적으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함으로써 군사적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 해커에 대해 $1,00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미 방산업체에서 항공기 기술 등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안다리엘 소속 림종혁에 대한 현상수배 전단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한국, 영국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의 활동을 경고하는 합동사이버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해 7월이었죠. 미국과 한국, 영국의 사이버 및 정보당국은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들은 주로 국방과 항공우주, 핵, 기술 관련 기관을 표적삼아 민감한 기밀 기술 정보와 지적 재산을 획득해 북한 정권의 군사 및 핵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야망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작전을 펼쳐 스파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재정적 동기에 따른 활동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북한이 거론됐던 다르파라는 조직,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다르파는 미국 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기관입니다.
네.
2023년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다르파를 방문해 그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다르파가 현대 세계를 형성한 기관이라고 부르면서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기상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드론, 스텔스 기술, 그리고 음성 인터페이스, 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비드 백신 등의 혁신적 기술 개발에 다르파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다르파 관계자의 북한 관련 발언과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돼 미한 경제 관계에 긴장이 흐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완화를 위한 대미 직접 투자 확대 등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3월부터 시행되는 25% 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커틀러 부회장은 12일 BOA에 수출 주도형 경제이자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와 더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관세 부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한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다만 다행히도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간 263만 톤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다음 달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각각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그동안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와 반도체에까지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톰 레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분석가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역협상의 첫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들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산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ump is very proud of his renegotiation of the Corus Agreement, and for that reason alone, I can see him.
동북아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NAIA.com 대표는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온 미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1년 안에 FTA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고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관계에 긴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설계됐지만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이 없다면 양국의 경제 안보가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in this sense we could end up weakening both US economic security and South Korean economic security at the same time.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가 무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에서 2023년 한국은 미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으며 고품질, 첨단 기술, 첨단 제조업 투자를 많이 했다며 한국의 대미 흑자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거나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서 솔직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최종 소비자이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란 설명입니다.
I think most of your major chattels are already making significant investments. But yes, you know, as many as you can.
전문가들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을 강조한 데 주목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임박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과 호주 등의 선례를 살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광범위한 제조업 투자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에너지 등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협력의 기회도 무궁무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소속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이 따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 meeting with Ishiba provided some light or a path for South Korea to perhaps follow. I think overall that meeting was successful.
여 소속자는 미일 간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액화천연가스 수입 등을 늘리겠다는 이시바 총리의 제안은 LNG 등 에너지가 필요한 한국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불행히도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상대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대행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because of the political turmoil in your country right now, President Trump does not have a counterpart.
오버비 전 대표는 어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 5명을 만났고 지난주에 6명을 만났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왜 적자나 흑자가 내고 있는지 미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2일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이 흥정물이 아닌 실전용이라고 주장하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난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면서 군사 핵 및 탄도 역량을 개발해왔다며 이는 전 세계 핵군축 및 비확산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무기 국가로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지난 11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행동에 대한 나토의 견해는 일관되고 투명하게 유지돼 왔다며 기존 입장을 상기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무력은 흥정물이 아니라 실전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EU와 나토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다라며 비핵화가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변인실은 지난달 2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토 대변인실은 22일 VOA에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의 실세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네, 현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느냐 여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조성현 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공포탄을 소지하고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출동한 인원에게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인원을 통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엔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인데 그만큼 그의 증언에 무게감이 실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출동 준비를 지시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조 단장은 이 사령관이 오후 11시 40분께 현장에 나간 인원에게 본청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 비슷한 시간에 저도 전화로 경찰 협조를 받아서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4일 오전 12시 45분께 이 사령관에게서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의 출동 상황도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의 출동 지시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45분께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장은 영문도 모르고 국회로 출동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조 단장은 이 사령관의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란 말은 들은 적이 없고 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체포, 총 이런 단어는 당시엔 들은 기억이 없고 이후 언론에서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 단장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고 여러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은 맥락을 끌어서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저는 뭐 위인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리나요?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한 차례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실세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소식이군요.
네, 이 소식은 한국의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그리고 자유아시아 방송 등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소 2014년 9월 이전에 결혼한 상태였고 최근 북한 매체를 통해 김 부부장과 함께 등장한 아이들도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증언을 한 거죠?
증언을 한 사람은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입니다.
네.
류현우 전 대사는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지난 2014년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머니인 고용리의 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부부장의 가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류현우 전 대사는 김정일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실 실장의 사위입니다. 그는 장인인 전일춘 실장과 함께 고용리의 묘소를 참배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소개로 김 부부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이 키가 크고 뭐 미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류현우 전 대사는 당시 만남에 대해 김여정의 남편은 군복 차림이었고 키가 약 180cm인 미남이었다며 장인 어른이 갖고 있던 김여정의 결혼식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진 속의 남편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당시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은 총정치국 조직부 군단 지도과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여정과 그 남편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류현우 전 대사는 김여정은 남편을 6개월짜리 김일성 종합대학교 특설반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 TV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자녀일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해 사실일 가능성에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해 자녀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10도, 안주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8도, 남포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6도. 수풍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7도. 강계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상 5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8도. 용년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사리원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신계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하 7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2도. 장진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해산, 원산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0도, 최고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삼지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3m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는 하루 종일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